안녕하세요. 교포 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6월 15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DT사이언스, 20년 이상 쌓아온 경험과 자체 시공팀으로 북가주지역 비즈니스를 위한 간판 디자인부터 제작, 허가, 설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전문 사인 업체입니다.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우선하는 DT사이언스, 연락처는 408-781-8602, 408-781-8602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소식들이요. 겉으로만 딱 보면 진짜 막 다 따로 노는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완전 서로 다른 세상 이야기 같죠.
네. 뭐 저기 멀리 프랑스에서 열린 정상회의라던가 아니면 미국 중서부의 공장지대 상황 그리고 당장 우리 베이지역의 일상까지.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의 아주 거대한 흐름으로 꽉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실타래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요.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출근길 580번 고속도로 꽉 막힌 정체 속에 갇혀 있다고 쳐보죠.
상상만 해도 답답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차에 들어가는 기름값이나 스마트폰 안에 반도체, 심지어 당장 오늘 마시는 공기의 질까지 이 모든 게 저기 수천 마일 떨어진 프랑스 고급 호텔에서의 악수 한 번으로 방금 바뀌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그 연결고리를 저희가 한번 끝까지 파헤쳐보겠습니다.
하신 그 고급 호텔, 즉 G7 정상회의가 열린 곳이죠.
아, 거기서 넥타이맨 정상들이 모여서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네, 겉보기엔 그저 평화로운 사진 촬영 자리 같지만 그 이면에서는 전 세계 물류랑 에너지 흐름을 결정짓는 진짜 치열한 물리적 협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미국하고 이란 사이의 새로운 평화 합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핵심이었죠.
외신 보니까 미국은 이번 이란과의 합의를 막 엄청난 외교적 승리다 이렇게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내세우고 싶겠죠.
근데 저는 유럽, 특히 프랑스의 반응이 훨씬 더 흥미로웠어요. 평화협정 자체를 막 축하하고 반기기보다는 당장 그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거냐, 여기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주 실질적인 부분을 건드린 거죠.
심지어 해협 안전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군사적 지원까지 하겠다, 막 이렇게 나섰잖아요. 도대체 유럽이 왜 이렇게까지 절박한 건가요?
그게 호르무즈 해협이 가진 그 특유의 물리적 특성 때문인데요.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대략 20% 정도가 이 바닷길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근데 폭이 불과 39km밖에 안 됩니다.
와, 20%면 진짜 엄청난 건데 그 좁은 곳을 다 지나야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이 해협이 막히잖아요. 그럼 그건 단순히 중동 지역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 엔진이 그냥 푹 꺼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유럽 입장에서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공급망이 얼마나 쉽게 취약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위에 적힌 평화 합의라는 명분보다는 실제로 오일 탱크선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물리적 보장을 더 원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문서상의 평화보대 실질적인 통행권 확보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거죠.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방금 전문가님께서 그 평화 합의가 종이 위에 서명일 뿐이라고 약간 회의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편이죠.
근데 지금 시장 반응을 보면 월스트리트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거든요. 유가가 무려 5%나 뚝 떨어졌고 주가지수 선물도 1% 넘게 막 올랐단 말이에요.
네, 숫자로만 보면 엄청난 안도랠리죠.
억만장자 매니저들이 막 환호성 지르면서 주식을 사고 있는데 이거 마치 막혀있던 글로벌 대동맥이 뚫린 것 같달까요? 시장이 벌써 위기 끝 이렇게 선언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굳이 여기서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시장이 환호하는 이유, 그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진짜 영구적인 세계 평화, 뭐 이런 거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에 베팅하는 건데요?
그냥 배송 비용의 하락에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유가가 5% 하락했다는 건 당장 컨테이너선 띄우고 공장 돌리는 비용이 팍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아, 기업들 비용이 직접적으로 주니까.
그렇죠. 비용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 상승 압력, 즉 인플레이션이 꺾입니다. 물가가 꺾이면 연준이 쥐고 있는 고금리 정책 명분이 약해지면서 결국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평화가 와서 기쁜 게 아니라 내 돈 빌리는 이자가 싸질 것 같아서 그냥 거기에 반응한 거군요.
네, 아주 노골적이지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 금리 인하라는 결과값에 기뻐하는 거죠. 하지만 왜 조심해야 하느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건 스위치를 끄듯이 한 번에 확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스크가 여전히 숨어 있다는 뜻인가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 거대한 글로벌 컨베이어 벨트는 진짜 취약해요. 드론 공격 한 번이나 뭐 아주 작은 국지적 충돌 같은 작은 과속 방지턱만 만나도 전체 시스템이 바로 멈춰섭니다.
아,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점에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실제 해상 통행권이 흔들리면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물가 하락이랑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순식간에 그냥 공포로 뒤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글로벌 컨베이어 벨트라. 이거 진짜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럼 그 컨베이어 벨트 끝에 딱 연결되어 있는 미국 본토 공장들. 여기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네요.
마침 미국의 5월 공장 생산 데이터가 막 나왔는데 이거 수치가 좀 묘합니다. 지난달에는 생산량이 엄청나게 급증하더니 5월에는 0%, 즉 완전히 제자리 걸음을 했어요. 이거 갑자기 미국 제조업 엔진이 확 식어버린 겁니까?
엔진이 식었다기보다는요. 기업들이 일종의 사재기를 좀 끝내고 숨을 고르는 중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사재기요? 마트에서 휴지 사재기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요?
네, 기업들도 똑같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이야기한 중동의 지정학적 변수를 그 공장 매니저들도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호르무즈 해협 막혀서 우리 공장에 부품이나 원자재 안 들어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아, 그래서 미리 쟁여두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달에 미리미리 창고에 재고를 꽉꽉 채워둔 겁니다. 그 비축 물량이 지난달 생산 급증으로 나타났던 거고요. 이제 창고가 좀 찼으니까 5월에는 생산 라인 속도를 슬쩍 늦춘 거죠.
설명을 들으니까 수치 안쪽의 디테일이 확 이해가 가면서도 더 궁금해집니다. 생산량 총합은 제자리 걸음인데 이거 내부를 딱 뜯어보면 완전히 두세 개로 나뉘어 있잖아요.
네, 양극화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옷이나 식품 같은 비내구재 부문은 푹 가라앉았는데 반도체나 컴퓨터 같은 내구재 부문은 놀라울 정도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들은 이게 다 AI 투자 덕분이라고 하던데 솔직히 저는 좀 헷갈려요.
어떤 부분이 헷갈리시나요?
당장 평범한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서 생필품 공장이 멈추고 있는데 실체도 잘 안 보이는 그 AI 기술 하나가 미국 경제 전체를 막 방패처럼 구원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AI를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소프트웨어나 코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지금 현상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아닌가요?
AI는 사실 엄청나게 무겁고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입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려면 수만 개의 거대한 실리콘칩이 필요하고요. 또 그 칩들이 뿜어내는 열을 식히기 위한 엄청난 냉각 시스템, 수백 마일의 구리 전선,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는 아주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필요하죠.
와, 그러니까 그게 다 제조업 수치에 고스란히 잡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이 물리적 인프라를 막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티셔츠나 화장품을 덜 사서 비내구재 공장이 멈춰도 구리선이랑 반도체 찍어내는 내구재 공장들은 용광로처럼 뜨겁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 그게 현재 미국 제조업을 떠받치는 든든한 바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지금 당장은 아주 훌륭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죠.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반 소비자들의 지갑이 다치고 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인프라 투자가 당장 충격은 막아주겠지만 만약 향후 공급망 불안이 커지거나 다시 인플레이션이 덮쳐서 사람들이 소비를 완전히 멈춰버린다면요.
그럼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결국 그 AI 방패만으로 회복세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방패도 버티지 못하고 깨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점이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아무리 많이 지어 올려도 결국 그 끝에는 일반 소비자의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니까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AI라는 거대한 인프라 투자가 만들어낸 일종의 착시효과 때문에 진짜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실물 경제의 침체가 통계 뒤에 딱 가려져 있을 위험성, 이걸 항상 경계하셔야 합니다.
네, 경제의 물리적 법칙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명확해지네요. 자, 그럼 이제 무대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경제 못지않게 이 나라를 지탱하는 법적인 규칙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네, 미국 사회의 구조적 근간을 다루는 이슈죠.
당장 우리 청취자분들 일상에도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연방대법원 결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이민자 구금 사건에 대해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과거 유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를 정부가 보석 심사 없이 무기한 구금할 권한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 사건 쭉 보면서 양측 입장이 진짜 너무 팽팽해서 놀랐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법적 문제에서 어느 한쪽 정치적 편을 들으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객관적으로 현상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행정부 논리도 들어보면 꽤 현실적이긴 해요. 아니, 이미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보석심사 열어주려면 그 엄청난 행정적 비용이랑 인력은 어쩔 거냐. 그리고 치안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 재량권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이거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요?
치안 유지나 행정 효율성 측면만 딱 떼어놓고 보면 정부의 주장에도 분명 아주 강력한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나 인권단체들이 정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하급심에서도 제동을 건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뭔가요?
이 사건이 미국 헌법의 가장 깊은 뿌리인 적법 절차 보장, 즉 듀오 프로세스의 메커니즘을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헌법 제5조를 보면 누구도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함부로 가두면 안 된다는 뜻이군요.
네, 여기서 자유라는 건 국가가 개인을 철창에 가두기 전에 반드시 중립적인 판사 앞에서 내가 왜 구금되어야 하는지 심사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근데 정부는 지금 어차피 범죄 전력 있으니까 그 심사 과정 자체를 그냥 건너뛰고 계속 가둬두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대측이 주장하는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만약 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심사를 생략하고 사람을 무기한 가둬둘 수 있다면 그럼 과연 그다음 타깃은 누가 될 것인가?
선례가 남는 게 무서운 거네요.
맞아요. 지금은 그 대상이 특정 범죄 전력자들로 딱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 선례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지면 이게 엄청난 미끄럼틀 효과를 가지고 오거든요.
어디까지 미끄러져 내려갈지 모른다는 거군요.
네. 나중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나 단순 비자 서류 갱신을 잠깐 놓친 장기 체류자들에까지 정부의 무기한 구금 권한이 막 확대될 수 있다는 거. 바로 그 점을 극도로 우려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이민정책 찬성 반대 이런 걸 넘어서는 문제네요. 행정부가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과연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권력의 재조정 문제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민세관 집행국, 그러니까 IC의 구금시설 운영 방식이나 단속 강도까지 미국 이민정책의 새로운 법적 기준선이 완전히 세워지겠군요.
네. 대선 이후에 안 그래도 강경해진 이민 기조 속에서 정부의 권한하고 개인의 권리 보장 범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미국 사회 전체의 헌법적 풍경을 바꿔놓을 아주 거대한 법적 분수령이죠.
좋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그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대법원의 대리석 복도까지 쭉 지나왔는데요. 이제 국가 차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당장 청취자 여러분이 발 딛고 숨쉬는 물리적 현실로 주민해 보겠습니다.
네, 로컬 커뮤니티의 실질적인 안전망 이슈죠.
맞아요. 당장 우리 동네, 베이 지역 보건과 안전 이슈입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건당국에서 홍역 확진자 동선 발표한 거, 이거 상황 상당히 심각하죠?
네, 동선을 보면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이 확진자가 전염력이 가장 높은 시기에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 곳들을 다녔거든요.
공항도 다녀갔다면서요?
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SFO의 여권 심사대랑 수화물 참는 구역을 거쳤고요. 그 이후에는 산호세 지역으로 이동해서 트레이더 조스 매장이랑 인터내셔널 할랄 마켓을 연달아 방문했습니다.
아니, 근데 좀 의아한 게 우리 베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게다가 확진자 수십 명도 아니고 딱 한 명인데 보건당국이 이렇게까지 막 비상경보를 울리면서 동선 공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홍역 바이러스만이 가진 아주 특이하고 무서운 공기 전파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공기 전파요? 코로나나 독감처럼 기침할 때 침 튀어서 감염되는 게 아니고요.
네, 코로나19는 보통 비말을 통해 감염되잖아요. 근데 홍역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에어로졸 형태로 아주 오래 생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진자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떠난 지 무려 2시간이 지났어도 그 공기 중에는 바이러스가 그대로 떠 있다는 겁니다.
와, 세상에. 떠난 지 2시간 후에도 감염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그냥 그 공간에 걸어 들어와서 숨만 쉬어도 바로 전염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감염력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무섭네요. 그럼 혹시 발열이나 기침, 콧물 나고 뭐 눈이 빨개지는 결막염이나 발진 같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불안하니까 당장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주의하셔야 할 게 바로 그겁니다. 절대 무작정 가시면 안 됩니다.
아픈데 병원을 가면 안 된다고요? 왜죠?
보건당국이 지금 제일 강조하는 지침인데요. 만약 감염자가 병원이나 응급실 대기실에 들어가서 한 30분만 딱 앉아 있어도 거기는 순식간에 수십 명의 다른 환자랑 의료진을 싹 다 감염시키는 거대한 슈퍼 전파 공간으로 돌변해버립니다.
아, 병원 대기실이 오히려 확산의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특히 백신을 아직 못 맞은 아기들이나 임신부, 면역 저하자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 증상이 있다면 무조건 집에서 먼저 의료기관에 전화를 거셔야 합니다.
아, 전화로 먼저?
네,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나 병원의 별도 지침을 꼭 받으셔야만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오늘 다른 뉴스 중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여러분 일상과 직결된 정보네요.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절대 무작정 경원 가지 말고 먼저 전화부터 하셔야 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위협하는 물리적 변수가 당장 하나 더 있습니다. 여름철 불청객, 바로 산불 소식인데요.
네, 이스트베이 알타몬트 패스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580번 고속도로, 그러니까 I-580이랑 그란트 라인 로드 주변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진압 상황은 어떤가요?
다행히 소방당국이 빠르게 대처해서 22에이커 정도가 소실된 상태에서 현재 진화율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22에이커면 대형 산불급은 아닌데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캘리포니아 특유의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매년 반복되는 그 여름철 산불 위협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됐다고 보셔야 합니다.
네, 근데 면적이 넓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산불 위치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I-580 도로는 센트럴 밸리하고 베이 지역을 꽉 연결해주는 핵심 동맥이잖아요.
그렇죠. 통근자들에게는 절대적인 도로죠.
아까 전반부에서 저희가 호르무즈 해협이 글로벌 물류의 목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알타몬트 패스는 매일 출퇴근하는 우리 베이 지역 주민들의 목줄이나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와,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그 화재 자체의 피해 면적만 볼 게 아니라 그 연기랑 불길이 초래하는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봐야 하거든요.
교폭마비되는 건 불보듯 뻔하고요.
네, 이 핵심 도로가 화재나 진압 작업 때문에 1차선이라도 통제되면 당장 수만 명의 출퇴근이 마비되죠. 물류 배송 다 지연되죠. 게다가 막힌 도로 위에 꼼짝 못하고 서 있는 수많은 차량이 내뿜는 배기가스, 거기에 산불 연기까지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숨 막히네요. 대기질이 완전히 최악이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베이 지역 전체의 대기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산불이라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환경 문제를 넘어서 지역 경제와 우리 보건 시스템 전반을 마비시키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소식들을 쭉 짚어보고 나니까요. 정말 이제 모든 게 결국 물리적인 하나의 선으로 팽팽하게 이어져 있다는 게 참 묘하면서도 소름 돋네요.
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이제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네. 프랑스 에비앙의 그 고급스러운 테이블에서 오간 G7 정상들의 외교적 타결이 당장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을 조율하고요. 또 그 긴장감이 글로벌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넘어와서 미국 본토 공장들의 재고 창고 상황을 막 바꿨잖아요.
맞습니다. 그 와중에 AI라는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가 미국 제조업 경제의 바닥을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었고요.
동시에 워싱턴 연방대법원에서는 국가가 개인을 어디까지 구금할 수 있냐 이 헌법적 한계선을 두고 격렬하게 다투고 있고요. 당장 우리가 내일 휴가 가려고 거쳐갈 샌프란시스코 공항이나 매일 저녁 장 보러 가는 마켓에서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공기 중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다 건조해진 캘리포니아 날씨는 여지없이 매일 출퇴근하는 핵심 고속도로 옆에 산을 또 태우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뉴스를 볼 때는 이건 국제뉴스, 저건 경제뉴스, 요건 지역뉴스 이렇게 카테고리를 딱딱 나누잖아요. 근데 결국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하는 이 일상이라는 건 이 모든 것들이 한 대 뒤섞인 거대한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도발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쭉 보셨듯이 G7의 그 굵직한 지정학적 결정이 우리 주식계좌에 반영되는 속도 혹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이라는 거대한 허브를 통해 단 한 명의 전염병 확진자가 로컬 커뮤니티로 싹 퍼질 수 있는 그 속도. 이게 진짜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거의 실시간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다면 과연 현대사회에서 글로벌과 로컬의 경계라는 것이 아직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촘촘히 연결된 세상의 연쇄 반응이 덮쳐올 때 여기에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내가 딛고 있는 이 좁은 동네가 전 세계의 거대한 톱니바퀴 시스템과 얼마나 끈끈하게 또 한편으로는 아슬아슬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이런 연쇄 반응에 대한 여러분만의 대비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그 대비책을 고민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교포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6월 15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주세요.